오늘부터 느헤미야 맥잡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맥잡기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래도 제목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체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 전체를 이제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1장을 좀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는 성경 맥잡기 시리즈를 진행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200에서 한 250회 정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중요한 그런 모든 책들을 쭉 이렇게 맥을 이어가면서 그 핵심을 짚어주는 그런 시리즈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바빌론 포로 생활 간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유다 땅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을 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대언자들이 어떤 말씀들을 전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매치가 되고 그들이 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여기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그다음에 스가랴 그다음에 말라기 에스더 이런 그 바빌론 포로 생활 그 이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 이거를 공부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어느 면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스스로 성경 자체를 뭐 주석도 보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잘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이런 걸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왜 포로 생활을 갖는가 요걸 좀 설명을 하고 특히 유다 같은 경우는 몇 차례 바빌론 포로 생활이 있었고 또 거기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몇 차례 돌아왔는가 요걸 좀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살고 있던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00년 정도 이 이스라엘이 왕국을 유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처음에 그 선조들이 가졌던 아니면 모세가 전달해줬던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이거를 후손들이 거부하고 그 주변에 있던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 남편을 둔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이렇게 정을 통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음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간음 행위로 이제 보시고 내가 너희의 남편인데 어떻게 너희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질 않습니다. 특히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이제 둘로 나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둘로 나뉘었는데 북왕국에는 아마 19명의 이제 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9명 왕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경에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패망이 되고 또 더 슬픈 일은 모든 그 북왕국 사람들이 이제 데리가고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이방 사람들 가져다 이제 심어 놨어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하고 피가 섞이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혈통이 순수하게 유지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이 혼혈 민족이 생기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에서 120년 이렇게 이제 지나는 그 사이에 유다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시는데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아시리아의 뒤를 이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 그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절이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첫 번째가 BC 606년, 그 다음에 BC 597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결국은 왕이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다 훼파가 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빌딩,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 집, 성전이 완전히 훼파가 돼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비참한 이제 상태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606년, 597년, 그 다음에 586년. 근데 그 세 번 다 침공한 사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세 번 침공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이제 멸망이 되고, 느부갓네살이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 몇 명만 남기고는 모두 다 한 1500m, 1500km 정도 떨어진 바빌론으로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BC 606년에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됐고,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606년에다가 이제 70을 이제 더하면 BC 536년에 이 바빌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줬어요.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을 포함해서 약 5만 명의 남자들이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1차 포로들의 귀환이고,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약 80년이 지났을 때 누가 또 오냐 하면 에스라라고 한 사람이 이제 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몇 명 같이 오지 않았어요. 거기 한 1500명 정도, 아마 나중에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3000명, 4000명 정도가 돌아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고 2차 포로 귀환이고, 이제 마지막 3차들 포로가 이제 귀환하는 게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되고, 물론 이제 총독이 돼서 왔으니까 같이 여러 명의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바빌론 포로 생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세 번에 걸쳐서 바빌론에서 이제 귀환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오늘부터 느헤미야는 세 번째 이 포로들의 귀환 이 사건을 다루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네 시간에는 예스라서를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BC 536년부터 약 80년 동안 유다 땅에서 일어난 일, 그래서 처음 20년 동안 스룹바벨을 포함해서 돌아간 그 포로들이 뭐 빈약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그런 일, 그러고 나서 60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그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가져오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가 돌아와서 구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했다, 이게 대다수 랍비들이 증언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존해서 지금까지 그 성경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이렇게 알려줘서 이게 이런 뜻이다, 왜 그러냐, 바빌론 포로 생활 갔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죠. 거기서 후손들이 태어났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읽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료하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 지금 시기로 얘기하면 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강해를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던 악습, 이방 여인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같이 결혼해서 피가 섞이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 이걸 책망을 하고 백성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까지의 내용이 에스라서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 핵심은 뭐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어요.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성이라고 하는 거, 도시라고 하는 건 주변에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갈 수 있는 성문이 있거든요. 이 성문과 성벽이 없으면은 그럼 언제든지 침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지금 거의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외부 사람들의 간섭과 그 다음에 외부 사람들의 위협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문을 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취약한 상태에 지금 도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기는 다른 거 없다.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문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도시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 하나님의 집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전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고 자기의 생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기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다 불이 탔다. 지금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던 그런 그 시점에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의 70일에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상당히 성경적으로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귀중한 말씀이 들어있고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를 어떻게 재건하는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 또 우리 사랑 침례교회 우리가 어떻게 이 침체된 것을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과 그 다음에 중흥, 그렇죠? 재건,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느헤미야입니다. 저도 사실 느헤미야를 한번 강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귀한 말씀을 이제 강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하듯이 성경을 강의할 때는 무언가 좀 기준이 되는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기도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늘 이렇게 공부해오던 위얼스비 목사님, 그 다음에 프리칭 더 월드 이와 같은 그 커멘터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걸 텍스트로 삼고 그 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텍스트가 있어야, 그래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많이 위얼스비 목사님 이런 강의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걸 하면서 모든 노트를 제가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모든 설교 모든 강의가 다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그 밑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강의 노트가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느헤미야 맥작기 첫 번째 강의라면 지금 A4 용지에 빽빽하게 해서 제가 세 페이지를 여기다 요약을 해서 갖고 왔거든요. 이 세 페이지를 그대로 PDF 파일로 거기에다 이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면 그러면 후대에 내 뒤를 이어서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어떤 목회를 하는 분들이 이 노트를 좀 참조하고,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설교자 위얼스비, 또 위얼스비뿐만 아니라 다른 그 주석을 지은 이런 분들의 것들을 이렇게 좀 망라를 해서 이 안에 이제 적어놓았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전한 그런 강의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하고 자기 교회와 자기 국가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자기의 지방과 그 다음에 자기의 가정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컴바인을 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느낀 거 이런 걸 해갖고 이렇게 설교를 하든지 강의를 하면은 그러면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해도 꼭 노트를 만들어서 이 모든 노트를 거기다 이제 올려놓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우리 교회 이제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 밑에 가면 설명하는 그런 난이 있거든요. 그 설명하는 난에 우리 교회 그 링크를 이렇게 이제 걸어드리면 그 링크로 들어오면 곧바로 거기서 PDF 파일을 이제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유튜브에도 파일을 이렇게 링크할 수 있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거든요. 파일 링크가 되면 설교 노트도 같이 이렇게 링크를 해놓으면은 그러면 보시고 참조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위얼스미 목사님 그 다음에 프리칭 더 워드 이와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설교 노트도 강의 노트도 이제 올려놓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일단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 맥작기를 하려고 일단 위얼스미 목사님 강의인지 가서 봤더니 총 13개로 돼 있더라고요. 이 느헤미야가 13장인데 근데 그 안에 사실 전달할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개든 13개든 쭉 따라가면서 뭐 그대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우리 상황에 맞게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느헤미야는 총 13장인데 이게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이에요. 느헤미야의 관심과 느헤미야의 근심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은 느헤미야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에는 그 주변에 있던 이교도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나서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이와 같은 도구를 잡고 밤낮으로 이 사람들 경계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어느 면에서 정말 눈물겨운 그와 같은 그 스토리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에는 이렇게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장에는 총독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주제가 도대체 누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요. 자, 인간이 주변 인간에게 짓는 가장 큰 죄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도 가서 보면 죄가 있고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죄 중에 하나, 특별히 우리가 인간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고 우리가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또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생활할 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뭐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무관심이 아니겠느냐, 무관심. 특별히 21세기에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스마트폰 이런 게 있어서 거의 하루 종일 스마트폰하고만 살아요. 인간하고 이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관심이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 인간성이 상실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만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시고 이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는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표명해야 되는 건데 관심을 표명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말 그대로 인간성이 상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럼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다.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이 관심을 기울인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인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 뜻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아니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본인 자신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에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려고 한다. 안위를 주려고 한다. 지금 여기 느헤미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유다 백성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 더구나 지금 총독으로 여기 왔는데 총독이라고 해서 그 위에서 사람들 다스리고 치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자신도 무기를 들고 손에 이렇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도구를 들고 밤낮 자지 못하고 이 사람들 독려하면서 이 총독의 일을 수행하는 그 느헤미야 이와 같은 그 어느 면에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자, 그럼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냐? 과거의 좋은 전통들, 유대인으로서 또 모세가 물려줬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런 좋은 말씀들, 전통들,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졌고, 지금 또 자기 나라가 처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내 가정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아니면 국가의 문제든 아니면 나 자신의 문제든 이런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는 이런 일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또 특히 개인의 경우, 특히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거든요. 제가 요즘 차를 타고 다니면서 One for Israel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에서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그 회심 이야기, 한 10분 정도 이렇게 회심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걸 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생성이 된 게 지금부터 4천년 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은 3500년 전이에요. 그 4천년,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천세계 퍼져 살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산, 그렇죠, 내게 물려진 것 같은 그 유산,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의 도시. 그래서 자기의 도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있다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1장에 전반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3절에는 이렇게 이제 소제목이 좀 붙어 있어요. 그는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가랴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제20년은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제20년을 이야기합니다.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을 때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왔기에, 그러니까 유다에 이제 간 거예요. 그 동생인지 형인지 알 수가 없지만 형제가. 예, 그래서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해 그들에게 이제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 다시 말해 포로 생활 거기서 이제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제 기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제사장이나 적어도 레위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당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열정을 좀 표현한다 하면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우린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평신도 이런 말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실제 그냥 일반 성도예요. 뭐 목사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당시로 얘기하면 제사장도 아니고, 에스라는 서기관 겸 제사장이에요.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스가랴도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을 해야 될 책무를 지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성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1장 12절 가서 11절 가서 보니까 당시 그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잔을 들어서 그래서 그 왕에게 그 잔을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는 BC 465년에서 424년까지 약 한 40년 동안 통치한 또 장수한 그런 그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이미 공부했는데 에스라 7장 7절에 가서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여기 느헤미야를 보내기 약 13년 전에 이미 누구를 보냈냐? 에스라를 보냈어요. 에스라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그 왕 때 에스라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느헤미야도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읽으면은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총독 디르사다 느헤미야 말고 여기 다른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16절 거기에도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다른 느헤미야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 2장 2절에도 또 다른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본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야만 어떤 느헤미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잔을 드는 자예요. 잔. 다시 말해, 이거 어느 면에서 왕궁이 있어요. 왕궁에 지금 왕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왕에게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주면 그럼 먼저 그것은 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독이 들었는지 독이 들지 않았는지 이걸 보고 그걸 판별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왕이 뭐 포도주를 마시든지 아니면 포도즙을 마시든지 영어로 이제 와인으로 돼 있는데 이걸 마시려고 하면 이 안에 지금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을 들어서 그래서 먼저 시음을 하고 그리고 왕에게 괜찮습니다 하고 그 잔을 옮겨주는 이와 같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굉장히 특권을 가진 거죠. 특권. 자, 왕 바로 옆에 이제 서려고 하면 그럼 일단은 인물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기에도 사람이 좀 보기에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공부도 하고 교양도 있고 지식이 뛰어나야만 그래야 왕 옆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뭔가 물으면 그걸 대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 대변인이다 뭐 이런 사람을 가서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를 뭐 대통령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니까 왕의 잔을 들었다고 하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왕의 대변인이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또 왕 옆에 있었으니까 영향력이 상당히 큰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포로 생활을 간 사람들로서 유명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다니엘을 들 수가 있어요. 다니엘.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든지 아니면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이 뭐 권력으로 가서 봤을 때 뭐 한 20번째 안에 드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그 큰 왕국에 이런 데 그렇게까지 이제 올려가려고 하면 아마 대단한 그 실력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죠. 인물도 좋고 정말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언변도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면 거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단순히 그 포도즙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이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식견과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지식이 있어야만 이런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느헤미야가 처했던 그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느헤미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에스라는 첫 번째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돌아간 게 스룹바벨 때예요. 스룹바벨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돌아간 다음에 8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13년이 지나서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가는 거니까 첫 번째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간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면 거의 90년이 지난 거예요. 90년. 느헤미야가 지금 돌아갈 때는. 자, 그러면 9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느헤미야와 그 느헤미야의 온 가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바빌론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70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90년까지 더하면 거의 160년이 지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갖고 지금 바빌론 지금 살고 있는 시점이 160년이 지났다. 한 30년이 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5세대가 지난 거예요. 저 위에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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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니까 어느 면에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사실 유대 사람들 그 전통에 대해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한 50년, 6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갔다. 두 세대가 지금 흘렀어요. 지금 세 번째 세대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말도 잘 알고 한국의 모든 이런 거 거의 기대하지 못하거든요. 한국말 못해요. 한국이 어떤 데인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벌써 세 세대, 네 세대가 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는 바빌론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 그 안에 이제 남겨놓으신 거예요. 어디다 남겨놨냐? 수산궁에다 남겨놨어요. 수산이라고 하는 그런 궁궐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 이집트에서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남아서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근을 면하고 그리고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한 그런 사람들이 5만 명씩 생기고 할 때 그의 가족들 거기 돌아가지 않았어요. 바빌론에 그대로 남았어요. 자, 바빌론에 남아서 그거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왕의 눈에 들어야 되면 지식도 열심히 해서 쌓아야 되고 그렇죠? 무언가 연구도 해야 되고 정말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이 돼야만 궁궐에 들어가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를 거기에 이제 남겨두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있냐? 어떤 사람이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00년쯤 지나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 메시아가 태어나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씨가 와서 그래서 마귀를 부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그런 일, 그 일이 이제 생기려면 예루살렘 성벽이 반드시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셨다. 그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신다. 그리고는 가장 합당한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두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 여기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가서 보니까 제20년 기슬루월이 나오는데 기슬루월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1월 중순에서부터 12월 중순까지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대략적으로 BC 445년 아니면 어떤 사람은 444년 하여튼 그쯤입니다. 444에서 445년경에 어디에 있었냐? 수산궁에 있었다. 페르시아의 이제 수도 중에 하나가 수산이에요. 그래서 이 수산 말고도 여름 궁전이 있고 지금 여기는 겨울 궁전이에요. 수산은 겨울 궁전이다. 지금 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도 이 느헤미야가 궁전에서 왕에게 잔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의 형제, 동생인지 형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맥으로 봐서 동생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동생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1500km 떨어진 그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물은 겁니다. 자, 거기 갔다 왔으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하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에게 거기에 사정을 보고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대화, 어느 면에서 짧은 대화잖아요. 그 짧은 대화가 느헤미야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삽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읽고 또 어떨 때 창세기를 읽고 이렇게 뭐 예수님의 말씀 이제 이거 신약 말고 이 구약 성경이라는 말씀들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보게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불이 붙었으나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생겨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제일 막내였어요. 형들이 나가서 저기 나가서 양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너를 찾는다고. 그래서 온곳결에 이제 거기 갔더니 글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해서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양치다가 말고 돌아가갖고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또 신약성경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뭐에 어부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나와갖고 그물을 이렇게 끊어진 데 깊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의 그 인생을 다루는 그런 구약성경의 기록들 가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신비가 들어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몇 분, 지금 보니까 한 여섯 분쯤 계신 것 같은데 여섯 분, 일곱 분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신비가 있어요. 또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각 사람을 향한 신비가 있다. 그 신비는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만 일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4학년까지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무슨 공부한다는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집도 가난하고 빨리 해서 이렇게 병역 특례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터닝포인트가 이게 생기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일. 그래서 조그만 일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 아예 그의 인생 자체가 이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터닝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닝포인트가 생기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터닝포인트가 생겨야 돼요. 그냥 나 자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된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터닝포인트가 생기면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에서 어떤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트리거링 포인트 아니면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변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사람이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 그 거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물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내가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는 그의 마음속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돼서 사실 하지 않아도 될 것과 같은 일이에요. 사실 그거 할 필요도 없었어요. 지금 바빌론에서 높은 위치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만족하게 살고 있어요.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그 마음에 결심을 하는 이와 같은 터닝포인트가 이 형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생기게 된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 사건이 기록되기 전 한 150년쯤 전에 예레미야 15장 5절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위해 탄식하겠느냐? 누가 돌이켜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묻겠느냐?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50년이 지나서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알게 되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갖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 어떤 일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때가 있어요. 알게 되면 부담이 생기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알게 되면. 그렇죠? 자, 여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냐. 왜 그래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거기 거하고 있는 그 소수의 그 남은 자들, 여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얻게 되면, 그러면 그 정보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과 진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과 진실,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와 진실에 귀를 기울인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자기 형제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세 가지예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수치거리가 됐습니다.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여우와 늑대가 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폐허와 같은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역사 기록을 통해서 BC 586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란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그때 이후로 50년이 지나서 50년이 지나서 536년에 한 5만여 명이 돌아갔어요. 그 뒤 80년이 지나서 에스라를 포함해서 몇 사람이 또 돌아갔어요. 에스라와 그 다음에 바빌론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00년, 15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이제 가지게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성벽을 좀 건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사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 사랑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주궁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원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배도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지금 방송에 필요한 소수 인원만 지금 나와서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 실황을 방송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이제 내용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가서 보니까 이런 걸 듣고는 그가 며칠 동안 울고 금식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왜 웃는지, 그 사람이 왜 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많은 경우 특별히 남자가 운다고 하는 것은 연약함을 상징을 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가서 보시면 많은 경우에 울었습니다. 그 많은 경우에 운 것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강함을 표시한 거예요. 예레미야 대언자는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고, 여기 지금 느헤미야도 강력한 사람이에요. 총독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며칠 동안 울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간구를 드린 내용이 나와 있고, 에스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보고 우는 내용이 에스라서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울었고 우리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울었냐, 그 공통점을 가서 보면 자기 민족의 아픔 때문에 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민족 이 유대인들 같으면 그 유대인이라고 한 하나님의 그 선민들의 아픔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운 거고, 또 왜 울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것을 보고 울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교회의 타락과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부패,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릴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의 씨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내려다 보시는데 그의 눈물을 보실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그 씨들이 드디어 발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척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 사실,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국가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니엘처럼 느헤미야도 자기에게 배정된 그런 방이 있었을 거예요. 이 방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금식과 기도,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 금식, 음식을 끊는 겁니다. 세상을 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운 것과 같은 심정을 알리는 것이 그것이 금식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정말 조국과 그 다음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더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때는 저와 우리 사랑 진맥의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서 10절에는 그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살펴보니까 느헤미야 기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12번이 나옵니다. 12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나오고 맨 마지막 할 때도 기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12번 나오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느헤미야 1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기는 기도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도로 진행이 되고 맨 마지막에 기도로 끝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는 뭐냐? 길게 뭐 여러 개 하는 그런 거 저와 여러분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연약한 피조물이, 연약한 창조물이,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창조물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이걸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5절 가서 보면 이게 참 재미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호칭이 여러 개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 제가 성경 가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성경에 총 23번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14번,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4번, 다시 말해 바빌론 포로 생활 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살면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면서 간구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거의 모든 걸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이방신들을 많이 봤어요. 다 뭐예요? 잡신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목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목석을 물리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을 창조하신 분, 하늘을 유지하시는 분, 지금도 하늘에 거하시는 분, 지금도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내려다보시는 그분, 말씀으로 그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거를 지금 기억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세상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것을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통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가 신뢰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는 두려우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 정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커다란 파워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기억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6절에서 9절에는 그의 기도에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그건 뭐냐,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대개 이렇게 형식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면 앞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아뢸 것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의 것을 아뢰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기 형식이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 7절에 우리가 주께 죄를 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사실 바빌론 포로 생활 느헤미야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의 조상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조상들을 포함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 구약성경 신명기, 구약성경 레위기, 또 구약성경 열왕기상 그렇죠?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열왕기 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여러 나라들로 흩으실 텐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을 부여잡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백성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참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어렵고 정말 죄악을 저지르려고 악한 일을 했지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대단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할 그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특별히 암 같은 이런 어려운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 본인들도 기도하고 우리 같은 교인들이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아닥사사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주셔야 그래야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닥사스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에스더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왕이 오라고 하지 않을 때 나가면 어때?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왕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온 백성이 기도하고 에스더가 기도한 다음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돌려놓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할 때 여러 왕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같은 이와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 왕들마저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인가 만드는 건 직접 하셨지만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이 모든 걸 운행하시는데 이 섭리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성실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렇게 때가 오니까 자원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이와 같은 그 자세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왜 맡길 수가 없냐?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왕에게 이런 걸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보면 왕 옆에 앉아서 매일같이 왕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고 그래서 본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왕이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이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바로 그 시점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는데 느헤미야는 그럼 아무것도 안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세상 학문도 많이 배웠고 그렇지 인격도 닦았고 더구나 또 총독이 돼서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면 리더십 트레이닝도 받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노력하고 특별히 학창시절에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듣는다고 하면 정말 학창시절에 이 세상의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경우 바빌론 왕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정말 안락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게 될 때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백몇 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가 돌아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다 짓고 거기에 모든 성문 문짝들을 다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52일 두 달도 안 돼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한 사람이 자원하고 나서게 될 때 정말 100년 동안이나 아무도 할 수 없던 그와 같은 일, 그 일이 한 사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완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겼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가서 보면 주변 사람들 아니면 주변 상황에 관심을 보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자기를 떠난 그 롯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에스더기 공부할 텐데 에스더 모르드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21세기 저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주변 사람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들과 그 다음에 이 국가 이거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도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고통을 내려다보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또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유와 그 다음에 애국 시민 이와 같은 그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느헤미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